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엠마뉴엘 마크롱 후보가 승리한 데 대해 세계 각국 정상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서 프랑스 차기 대통령으로서 큰 승리를 거둔 마크롱 당선인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실은 성명에서 마크롱 후보의 승리는 견고하고 단합된 유럽과 또 양국 간 우호관계를 위한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실도 성명에서 마크롱 당선인의 성공을 열렬히 축하하며 프랑스는 영국의 최대 동맹국인 만큼 프랑스의 새 대통령과 다양한 공통 우선 과제들에 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마크롱 당선인의 승리는 내향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움직임에 맞선 상징적인 승리이자 유럽연합에 대한 신임 투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프랑스와의 협력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의향이 있다며 양국은 세계 평화와 발전에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오늘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의 개입 의혹에 대해 추가 청문회를 엽니다. 상원 정보위원회의 이번 청문회에는 셀리 예이츠 전 법무장관 대행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예이츠 전 대행은 청문회에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의 관계에 관해 트럼프 차기 정부에 경고했던 데 대한 질의에 응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또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도 증언할 예정입니다. 클래퍼 전 국장은 러시아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 참모의 이메일을 해킹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미 정보당국의 결론 도출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이 오늘 이전에 비해 축소된 규모의 연례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훈련 규모가 축소된 것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 대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양국 합동군사훈련에는 11,500여 명의 병력이 동원됐지만 올해는 약 5,40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필리핀에서 실시되는 이번 기동훈련은 또 재난대응과 테러방지 전투에 초점이 맞춰지는 가운데 영토 방어 작전은 제외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란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최근 적대적 발언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지난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슬람 세계를 통제하기 위한 시아파의 야심으로 인해 경쟁국인 이란과 대화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세인 데흐간 이란 국방장관은 오늘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운영하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제외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란은 그 같은 무지에 충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관계는 지난 1979년 이란 혁명 이래 교착상태에 놓여 있으며 지난해 사우디에서 시아파 지도자를 처형한 일로 급격히 고조됐습니다. 이 일로 양국은 외교와 무역관계를 단절했으며 이후 이란 시위대가 사우디 대사관을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지도자인 압둘 하십이 사망했다고 미국과 아프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하십은 최근 아프간 군 병원을 공격해 50명을 숨지게 하는 등 주요 공격의 배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간 대통령궁은 오늘 성명에서 하십이 지난달 동부 난가르하르주에서 특수군의 기습작전 표적으로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존 니컬슨 아프간 주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 사령관도 하십의 사망을 확인하고 아프간으로 들어오는 모든 ISIL 반군들은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독일 서북부 도시 하노버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폭발물들이 발견돼 현지 주민 5만여 명에 대해 긴급 소개령이 내려졌습니다. 하노버시 관리들은 공사 현장 한 곳에서 폭탄 두 개가 발견됐으며 인근 지역에서도 세 개가 더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 투표율을 하루 앞두고 각 후보들의 마지막 유세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사는 선거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배짱이 있어야 되고 배심이 있어야 되고
과거로 돌아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
오늘 뉴스투데이는 대선의 현재 상황, 또 주요 쟁점, 반응 등을 모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은 평양역에서 단둥행 기차를 타려다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인은 석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유럽에서 미북 간 반관 반민 접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 관계가 없는 모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와 함경남도 남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도에서 14도, 낮 최고는 15도에서 2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19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후보들은 오늘 마지막 유세를 펼치며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표심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에 나가 있는 김영권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영권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유세가 막 끝난 덕수궁 대한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 촛불 시위에 맞서서 태극기 집회가 처음 열렸던 곳입니다. 보수의 결집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곳으로 장소를 정했다는 게 홍준표 후보 측의 설명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오늘 대국민 회견문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이 좌파 정권 집권을 맞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후보는 자신뿐이라며 지지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특히 오늘 집회에서 거듭 강력한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점이 허물허물하고 강단없고 결기 없으면 그 나라 국민들이 불행해져요. 대통령의 배짱이 있어야 되고 배심이 있어야 되고.
네, 홍 후보는 오늘 부산 유세를 시작으로 대구와 대전, 천안을 거쳐서 이곳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대한민국 유세 뒤에 젊은이들이 많이 붐비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이후에 홍익대학교 거리를 찾아서 젊은이들에게 한 표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홍 후보 유세장 옆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유세가 열렸다고요?
예, 대한문에서 불과 직전으로 2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광화문 광장에서 1시간 전에 문 후보의 마지막 유세가 열렸습니다.
이 마지막 유세 장소를 광화문 광장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앞서 대한문 앞이 태극기 시위가 열린 첫 장소였다면 광화문 광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동력이 됐던 촛불 시위가 처음 열린 곳입니다. 문 후보 측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촛불 민심의 열망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마지막 유세 장소로 이곳 광화문 광장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오늘 부산과 대구, 충주를 지나서 광화문 광장까지 오면서 결국 당락은 이미 결정됐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제 관심사는 승부가 아닙니다. 누가 될지는 이미 결판났습니다. 이제는 저 문재인의 득표율이 관심사입니다.
여론조사나 한국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한미 관계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오늘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은 물론이고 북한에도 할 말은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게는 위안부 합의 잘못됐다. 중국에게는 미세먼지 당신들도 책임있다. 미국에게는 한반도 평화 함께 만들자. 북한에게는 핵이냐 남북협력이냐 선택하라. 이렇게 당당하게 압박하고 설득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세는 이 여론조사 1위 후보라는 그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문 후보는 또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인 무디스가 자신의 대북 정책이 한국의 신용 등급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며 외국도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다음 후보 살펴보죠.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지금 어디서 유세를 하고 있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는 마지막 유세 장소로 서울이 아닌 대전을 선택했는데요. 이제 집회를 마치고 서울로 오는 중입니다. 이 안 후보가 대전을 최종 유세 장소로 선택한 데에는 전략적 이유가 있다고 후보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 선거에서 충청도 표심이 당락을 결정한 사례들이 많은 데다가 대전이 대표적인 과학기술의 도시라는 점도 안 후보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가 내세웠던 미래 4차 혁명 시대를 대비할 대통령 이미지에 대전이 최적의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
미래로 나가느냐?
미래로 나가느냐?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50대 젊은 제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당선되면 다시 나라가 굴러가려 5년간 싸우다 끝이 난다며 합치와 연합의 미래로 나아가려면 자신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안보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4강 안보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늘 서울과 천안을 지나 대전에서 유세를 한 뒤에 다시 서울 홍익대학교의 한 카페에서 인터넷 관계 연결망인 페이스북 생방송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마지막으로 3표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후보들마다 표심을 얻기 위해서 한반도를 거의 종횡무진하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하루에 수백 킬로미터를 움직이는 강행군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1시간 전 서울의 번화가인 명동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쳤습니다. 유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깨끗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신촌에서 젊은이들에게 12시간 넘게 유세를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진보개혁을 할 수 있도록 촛불대선을 완성해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오늘을 끝으로 지난 3주간의 공식 선거운동을 모두 마치고 내일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BN뉴스 김영근입니다.
네, 서울의 유세 현장 소식 직접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조기 실시되는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과거와는 달리 지역주의가 약화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라 당초 예정보다 반년 이상 앞당겨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정권 교체와 새로운 정치구도 형성 등을 놓고 저마다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진짜 안보가 필요하다며 육자회담과 같은 다자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지난달 23일 TV토론회 내용입니다.
다자 외교를 주도해 나가면서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남북관계를 대전환해낼 그런 보관이 있고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핵 무장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미한 동맹 아래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전술 핵을 한반도에 들여오겠다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북핵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4자 평화회담 주도를 내걸었습니다. 또한 미한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고 그리고 중국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대북 제재에 동참하기를 요구할 겁니다.
유승민 후보는 이 땅에 절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용납해선 안 된다며 대통령이 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략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안보 위기와 관련해 문재인 후보는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환수를 비롯해 남북평화협정, 북미관계 정상화 등 포괄적 해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북핵 한반도 안보 위기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미화 70억 달러 이상을 북한에 퍼줬기 때문이라며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구걸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민 후보 역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북한에 흘러들어간 돈으로 북한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했다고 거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19대 대선에선 지역주의와 색깔론이 과거에 비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1일에서 2일 이틀간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1%가 이번 대선에서 지역주의가 약해졌다고 답했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등 지역에 따라 투표 성향이 갈리던 이전 선거보다 지역주의가 크게 약해졌다는 겁니다. 실제 올해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경우 모두 정당의 정치적 기반은 호남, 즉 전라도인 반면 후보들의 출신 지역은 경상도에 속하는 부산으로 지역별 묻지마 투표 경향이 이전 대선에 비해 약해졌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선거운동 막바지에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 현상엔 영남 지역의 보수 성향표가 집결했다는 분석도 있어 선거 결과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정치평론가인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객원 교수입니다.
기존의 진영 논리를 대변했던 지역주의, 이른바 호남과 영남의 대치관계도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19대 대선은 지역주의가 상당 부분 완화된 첫 대통령 선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1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반드시 지정 투표소를 찾아 투표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영문 알파벳 등의 기호가 표시된 투표 인증 사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전송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려선 안 되며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이번 대선의 핵심적인 안보 쟁점 가운데 하나는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입니다. 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사드 배치를 놓고 날카롭게 맞섰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7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국에 배치키로 합의하고 이후 경상북도 성주 지역으로 부지 선정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 문제는 한국의 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내내 후보들의 외교 안보 분야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타당한 방어 무기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온 데다 중국이 사드 배치가 자국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며 한국의 경제 보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당 후보들은 진보와 보수 성향에 따라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과 반대, 그리고 차기 정부서 재검토 등 다양한 입장들로 맞섰습니다. 이런 입장차는 지난달 25일 밤부터 26일 새벽 사이 주한미군이 사드 핵심 장비를 성주 지역에 전격 배치한 데 대한 반응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조만간 작동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더 잘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선 사드 배치 전 환경 영향 평가 등 밟아야 할 법정 절차가 무시됐다며 반발 여론이 커졌고 장비 배치 과정에서 반대 시위를 하던 성주 주민들이 부상을 입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후보들은 이 문제로 TV 토론 등 선거운동 과정에서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대선 기간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려온 진보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선 후 새 정부에서 사드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정부가 북핵 폐기를 위해 사드 배치 문제를 외교적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에서 조금 무리하게 이렇게 강행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드 반대 입장이었다가 4월 한반도 위기설이 대두되자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성주 지역 전격 배치에 대해서도 사드 배치 자체는 찬성한다며 다만 미한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한미 간 합의에 의해서 이행돼야 됩니다. 필요한 환경 영향 평가 같은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수 진영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한 목소리로 환영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대선 후보로 나서기 전부터 사드 조기 배치는 물론 추가 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사드가 배치되는 게 오히려 국론 분열을 막는 길이다.
후보들 간 사드 논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7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일부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돌출 발언으로 또다시 뜨거워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반발 여론이 커지자 사드 비용 부담 문제는 미한 두 나라 간에 이미 합의된 사안이고 사드 배치 비용은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따라 미국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사드는 미군 자산으로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따라 한국 측이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한국 국회의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며 한층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때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정정부 이야기입니다. 지금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이 시국보를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한미 간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우리 국내적으로는 헌법에 정한 대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사드 찬성 입장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언급을 정상회담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칼빈슨호 함상에서 한미 정상회담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 한미 FTA 문제 모두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10억 불 내라고 하는 것은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이제 코리아 패싱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방위비 분담금에 한국 측 부담을 늘리려는 협상 전략 차원의 발언으로 보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빌미가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사드를 미국에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 이규창 박사는 분단 상황에 있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안보 이슈는 늘 주요 쟁점이었다며 그러나 보수 성향 표심과 진보 성향 표심이 이미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사드 문제가 선거 판세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언론들도 한국 대통령 선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한 동맹과 대북 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언론들이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지난 4일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한국 대선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을 놓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언제라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타임은 차기 한국 대통령이 점증하는 위기를 물려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남북 관계는 나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관계 자체가 없고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에 대한 통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조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과 이란 핵 합의와 비슷한 방식의 합의를 추구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한국 대선의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반도와 관련해 모순되는 발언들을 했고 한국인들 사이에서 60년간 안정적인 미한 동맹의 상징으로서 미국 지도자의 이미지가 흔들렸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과의 밀접한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 지시 같은 충동적인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선 후보들이 서로가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을 다루는데 적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북한 문제가 또다시 한국 대선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선두주자인 문재인 후보는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포기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원조 약속 등 보수파의 접근법에 보다 가깝다고 풀이했습니다.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한국 대선이 북한을 강경하게 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백악관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보다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잡지는 미국 백악관이 서울에 이 같은 정치적 변화에 외교적으로 능숙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NN 방송은 한국의 차기 정부에서 대북 정책이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임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지만 선두주자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승리하면 한국의 대북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방송은 문 후보가 유세 기간 동안 군사안보 조치에다 경제협력과 협상을 결합하는 북한에 대한 보다 열린 접근법을 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접근법은 역사적으로 미국의 보수파 행정부에는 인기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전문지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한국 대선의 결과로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시도가 중대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선두주자인 문재인 후보가 북한과의 교류 확대를 주창하면서 전임자의 강경한 대북 접근법에 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 같은 북한과의 화해 시도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지금까지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국의 대통령 선거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미국 시민을 억류했습니다. 지난 6일 억류된 김학성 씨의 부인 김미옥 씨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의 조속한 석방을 호소했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김학성 씨는 평양역에서 기차를 타려다 체포됐다고 김 씨의 부인 김미옥 씨가 밝혔습니다.
기차에 올랐다고 소식을 올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단동역에서 마중을 나갔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기다려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문 닫을 때까지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김미옥 씨는 8일 B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예정 시간에 도착하지 않은 남편이 북한에서 억류됐다는 사실을 다음 날인 7일에야 평양과기대 측으로부터 듣게 됐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김 씨는 남편이 1963년 중국에서 태어난 조선족 출신으로 중국의 대학에서 농학을 전공한 뒤 농사 관련 일을 주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1995년에서 2005년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면서 신학을 공부했고 2008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과의 인연은 2014년 평양과기대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처음 맺었고 학교에선 강의를 담당한 게 아니라 전공을 살려 주로 농장에서 학생들과 농사를 짓는 일을 했으며 현지에 유기질 발효 비료 공장의 설립도 추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남편이 농사에 대한 열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애정이 깊어 농업 신기술 보급과 개발을 통해 현지 식량 상황을 개선하려고 했다며 억류 이유를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미옥 씨는 자신은 중국 국민이지만 남편은 미국 시민이 된 뒤 2013년 중국 국민권을 포기했다며 하루속히 억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에 이어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의 마르티나 아버그 소목이 이등서기관도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시민이 추가로 억류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1일 평양과기대에서 회계학을 강의하던 김상덕 씨를 평양국제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북한에 억류된 미국 국적자는 김학송, 김상덕 씨를 포함해 한국계인 김동철 씨, 대학생 오토 원비어까지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과 북한 당국자들이 노르웨이에서 만나 북핵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루어진 양측의 이번 반관 반민 접촉에 대해 중국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미국은 정부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중국 정부는 8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미국과 북한의 반관 반민 접촉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인 전문가들과 북한 당국자들의 접촉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와 무관한 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7일 VOA에 민간 채널 접촉인 트랙2 회동은 다양한 주제로 전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미국 정부와 무관하게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양측의 이번 접촉이 갖는 의미를 평가절하하면서 북한이 한국을 제쳐놓은 채 미국과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는 일부의 관측을 일축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국무부에서도 이번 접촉이 정부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북한 핵실험,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의 평화, 안정과 관련된 문제를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미국 정부 외 민간 차원 등 여러 경로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동향들도 주의 깊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양측의 접촉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공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측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주장해왔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핵 문제의 직접 당사국으로서 상호 성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평화를 추진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8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미북 양측의 이번 접촉에서는 북핵 문제 등 주요 관심사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민간 전문가들과 북한 정부 당국자들은 과거에도 비공식 협의를 통해 양측 간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접촉은 그러나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포격 연습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청와대 모형 건물이 민간 위성에 잡혔습니다. 대형 포격 훈련장에 위치한 청와대 모형 건물 인근에는 새로운 훈련용 구조물이 설치됐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외곽 사동구역 대원리에 들어섰던 청와대 모형 건물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습니다. 세계동으로 이뤄진 건물들은 앞쪽 부분을 제외하면 외벽이 거의 다 사라진 상태였고 푸른색 기와로 덮여있던 지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건물 안쪽의 바닥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여러 개의 사각형 모양 철골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덮여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 장면은 지난달 22일 민간 위성업체 에어버스사가 포착해 무료 위성 사진 서비스인 구글 어스에 공개된 사진에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0월과 5월 같은 지역을 찍은 위성 사진은 전체적인 건물들의 위치와 모양 등이 실제 청와대와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진에선 사실상 온전하게 남아있는 둥그런 형태의 도로를 제외하면 청와대와 닮은 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건물 상당 부분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이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청와대 타격 훈련을 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훈련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으며 이때 청와대 모형 건물의 상당 부분을 파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 이후에도 일대 지역에서 포격 혹은 폭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모형 건물 바로 옆에는 지름 140여 미터의 대형 원이 그려져 있었고 남쪽으로 300여 미터와 동남쪽 450여 미터 지점에도 또 다른 대형 흰색 표적들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동남쪽에 그려진 표적은 여러 개의 원이 겹쳐있는 형태로 가운데 1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고 바깥으로 갈수록 숫자가 줄어드는 등 표적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모형 건물에서 북쪽으로 약 70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알파벳 V와 직선 형태로 만들어진 트랙이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자의 경우 두 개의 직선 형태의 트랙이 각각 310m 길이로 맞닿아 있으며 이들이 모이는 끝부분에는 벙커가 보입니다. 또 한 개로 이뤄진 직선 트랙 역시 길이가 310m였습니다. 이들 트랙들은 모두 포장이 된 도로처럼 회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해당 구조물은 지난해 5월 사진에는 포착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0월 사진에선 비포장으로 된 토지에 공사 차량이 다니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을 전후해 이 시설물에 대한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이자 군사 전문가인 미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닉 한센 객원 연구원은 7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들 트랙이 레이저 혹은 와이어 유도 대전차 미사일 시험장으로 보인다며 완성되거나 완성 직전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한센 연구원은 V자로 된 트랙의 경우 방위각이 각각 130도와 155도, 단일 트랙은 80도로 추정되며 발사가 시작되는 곳에는 둔턱이 만들어져 있고 벙커는 목표 지점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로켓의 모터 배출구는 둔턱이 있어야 하고 폭발성이 없는 탄두가 설치된 미사일 시험에는 벙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사 과정에 찍힌 사진에서 벙커 인근에 작은 물체가 확인됐다며 발사에 따른 충격을 측정하는 장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해 주목됩니다. 미국과 북한은 과거 핵 문제나 미국인 억류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을 때 고위급 접촉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미북 간 어떤 고위급 접촉이 있었는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북한 간 최초의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진 것은 1994년 6월입니다. 당시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 NPT를 탈퇴하고 영변의 핵연료병을 무단 교체하자 미국은 핵시설에 대한 폭격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제재는 곧 선전포고라고 위협하면서 한반도의 위기가 격화됐습니다. 당시 한국 방송 내용입니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군사 전문가들은 이 악몽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자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판문점을 거쳐 6월 15일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을 만났습니다.
And I personally believe that Kim Il-sung wants to be sure that the crisis is over.
카터 전 대통령은 평양에서 회견을 통해 김일성 주석과 핵시설 동결과 핵사찰 재개,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미북 고위급회담 재개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일성 주석도 자신이 카터 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제재를 풀고 핵위기를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사망 전 밝힌 내용입니다.
네, 이번에 카터하고 회담할 때 지금 유엔에서 뭐 제재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하려면 해라. 이때까지 우리는 제재 받고 살았지 제재 안 받고 산 적이 없다. 다 제재한다 우리들. 일본 놈도 제재하지 당연히 다 제재하지. 우리 제재 받고 살았다. 제재 받고도 이만큼 살아나가는데 제재 하려면 더 해라. 우리 못 살 거 뭐인가. 그랬더니 제재 취소하겠다. 그래. 취소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나도 마찬가지다. 뭐 사는가 봐라. 우린 더 다 사자.
카터 전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의 회담은 한반도 핵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그해 8월 미국과 북한은 고위급 회담을 재개한 데 이어 10월 21일 스위스에서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가 체결되면서 1차 북핵 위기는 해소됐습니다. 2000년 10월에는 북한의 조명록 인민군 차수가 특사 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빌 클링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당시 조명록은 클링턴 대통령과 만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서 공식적으로 6.25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조미 공동 커뮤니케를 발표했습니다. 조명록은 6.25 전쟁 이후 미국을 방문한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였습니다.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하고 열흘 뒤인 2000년 10월 23일 미국의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올브라이트 장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두 차례 만나 미북 정상회담 문제와 함께 핵과 미사일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평양을 방문한 최초의 미 국무장관인 올브라이트 장관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습니다. 워싱턴에 돌아온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김정일 위원장이 남의 말을 경청하는 훌륭한 대화 상대이며 실용주의적이고 상당한 유머 감각이 있는 지도자라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평양에서 클링턴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 미북 정상회담을 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던 클링턴 대통령은 결국 12월 21일 평양에 가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추진되던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이 무산된 겁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9년 뒤인 2009년 8월 클링턴은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합니다. 당시 북한에는 유나리와 로라링 등 미국 기자 두 명이 억류돼 있었는데 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겁니다. 방북을 마친 클링턴 전 대통령은 미북 양국이 이제부터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갈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anted our two countries to have the ability to decide.
당시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평양 당국은 클링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백악관으로부터 엄격한 지침을 받고 평양을 방문한 클링턴 전 대통령은 이에 호응하지 않아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또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7년에는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당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북한의 핵심고를 위해 6월과 12월 북한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뒤로도 미국과 북한 간에는 인질 석방을 위해 미국의 고위급 인사가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2010년 8월에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씨 석방을 위해 카터 전 대통령이 또다시 방북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카터 전 대통령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난 뒤 곰즈 씨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2010년 11월에는 한국계 미국인 에디 전 씨가 북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전 씨는 이듬해 5월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평양을 방문해 유관 표시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 뒤 석방됐습니다. 비록 억류 미국인 석방을 위한 것이긴 했지만 미 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북한 인권 특사의 첫 번째 방북이었습니다. 2014년 11월에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베 씨와 매드 토트 밀러 씨 석방을 위해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2년 만에 석방된 케네스 베 씨는 미국과 북한 정부에 감사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all for supporting me, lifting me up, and also I'd like to thank.
클래퍼 국장은 당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보내는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방북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4년부터 2000년까지는 북핵 문제 돌파구를 열고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 고위급 인사의 방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위한 고위급 인사의 방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서울에서 탈북자와 남한 주민들이 함께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1 남북 관리 하나는 통일 하나의 숙제의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성북구 국민대 대운동장에서 탈북민과 함께하는 2017 남북 어울림 한마당 통일 한마음 축전 행사가 열렸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및 국민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탈북민 100여 명 등 약 500여 명이 참여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화합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남북하나재단 대외협력부 송종석 씨입니다.
저희 어울림 한마당은 남북 주민들이 함께 소통과 화합을 할 수 있는 이런 행사고요. 올해는 7번째 행사를 맞아서 스포츠를 통한 교류, 그다음에 문화 축제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좀 올해는 분산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국민대하고 민주평통을 저희 남북하나재단이 같이 공동 주최로 해서 통일 한마음 축전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이 축제의 자리, 올해는 특별하게 봄과 가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남북 출신 주민들이 함께하는 친선 축구 경기, 그리고 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저희가 늘 9월, 10월 이렇게 가을에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지금 탈북 청년들, 그다음 민주평통, 그다음 일반인들이 가장 함께할 수 있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저희 국가대표 선수회에서 같이 동참을 해주셔서 국가대표들과 함께하는 스포츠 경기를 좀 체험하실 수 있고 원포인트 레슨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금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회에서 오늘 행사에 같이 동참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두 하늘 위로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2017 남북올림한마당 통일한마음축전 소통 그리고 작은 통일.
축제 참가자들이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풍선을 날리고 있습니다. 남북의 주민들이 한마음이 되는 통일 한마음 축전 행사에서는 남북 주민들이 모두 함께하는 명랑 운동회와 통일 골든벨 퀴즈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 축제에 참여한 탈북민의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저희는 하나다. 무조건 하나고요. 그러니까 운동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더욱더 이제 더 서로가 배려해주고 그런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약간 그러니까 남한이나 한국 떠나서 아 우리는 무조건 같은 민족이구나. 그냥 무조건
서로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어울린다는 자체가 이게 또 이 경기 자체가 소통 그리고 작은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같이 쭉 뛰어다닐 수가 있다는 그 한 가지가 즐거운 거죠.
이 시간은 남북 출신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기 위해서 매년 행사가 마련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대학생 등 청년들의 참여가 많았습니다. 남한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되게 북한 사람들이랑 탈북민들이랑 가까운 경험을 하게 되어서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또 탈북민들도 되게 한국 와서 행복하게 지내는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탈북민이라고 해가지고 뭐 저희 지금 참가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랑은 차이점이 없는 것 같고 뭐 다 똑같고 뭐 정말 진짜 다들 이렇게 재밌게 즐기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통일을 하면 어차피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는데 좀 더 거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땀 흘리면서 뛰는 그냥 남자 친구 같고 이런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고 많이 참여하고 싶어요.
어떤 모양으로 키워줄까?
이번 축제를 위해서 참여한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 페인팅 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가 처음인데 통일을 주제로 하는 거잖아요. 화합이라는 주제로 하는 게 좀 색다르고 뿌듯한 것 같아요.
맨날 TV로만 막 경험하고 TV로만 보다가 직접 이렇게 관련 행사에 참여하니까 약간 좀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일에 직접 할 수 있다는 게 좀 기쁘기도 하고 진짜 빨리 통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작은 보탬이 되고자 이런 행사할 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탈북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남한의 학생들도 같이 이렇게 행사를 같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서로 이제 같은 마음으로 이제 통일을 향한 같은 마음을 느끼려고 왔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참가자들은 통일 한국을 위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포인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주변에 이웃을 살고 계시다는 걸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 함께 한 장소에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 즐기시고 어울리시면서 나와 다르지 않은 우리의 이웃이라는 이런 느낌들, 그다음에 이런 친밀함을 좀 느끼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한국의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 되는군요. 앞서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만 여기서는 투표 준비 상황이 잘 돼가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네. 그 한국 전역에 13,900여 곳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또 개표소도 51곳이나 됩니다. 오늘까지 이 대통령 선거의 준비를 모두 마친 상황입니다. 투표가 시작되는 내일 오전 6시부터는요. 투표에서 개표까지 선거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서 경찰의 가포 비상령이 내려집니다. 네. 최고 수위의 경계령입니다.
네.
선거 하루 전 늦은 밤 시각인 지금은 정말 차분하리만큼 조용한 상태이지만 오늘 하루도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SNS를 통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하는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소중한 한 표라는 내용의 공익 광고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한국 사람들의 휴대전화가 아주 바쁘게 울리고 있습니다. 집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선 후보 측에서 보내는 지지 호소 안내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기 때문이고요. 오늘도 이 동네 작은 골목까지도 각 후보들 진영에서 보내는 유세 차량에서 한 표를 보내달라, 한 표를 도와달라 이런 그 홍보 유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뭐 여러 번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선거법이 이번에 바뀌어서 움직이는 그 선거운동, 후보들이 움직이는 선거운동은 오늘 밤까지, 오늘 자정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만
네.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한다든지는 내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대선 후보들의 그 바쁜 온라인 속의 행보는 내일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서울통신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 주말 사이에 한국에 큰 불이 났네요. 지금 이 시각까지도
네네.
계속이 되고 있다는데 이 내용 좀 들어볼까요?
네, 산불이 난 곳이 여러 곳입니다. 주말 사이에 한국 전역에 20여 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는데
네.
지금 가장 중요한 지역이 강원도 강릉과 삼척 그리고 경상북도 상주 지역입니다. 불이 사흘째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경북 상주 지역의 산불은 오늘 뭐 진화가 됐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만 이 걷잡을 수 없이 계속 불이 번지고 있는 강원도 강릉, 삼척 지역 주민들 긴급 대피를 해야 했고요. 불길을 막지 못한 민가 30여 채가 완전히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산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 장비, 헬기, 또 6천 명이 넘는 군 장병들이 대거 동원됐습니다. 지상에서, 공중에서 지금 진화 연합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소식도 하나 들려왔습니다. 자욱한 연기 때문에 시계를 확보하지 못했던 헬기 한 대가 고압선에 걸려서 비상 착륙을 했는데 헬기의 정비사가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산불이라면 피해 지역도 상당히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소방당국의 집계로는 강릉, 삼척, 상주 지역의 산불로 모두 160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고 합니다. 한국 국회가 있는 여의도의 한 절반가량이 불에 탄 겁니다.
네.
그런데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고 계속 번지고 있어서 이게 더 문제인데요. 최근 고온의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 발생에 주의해야 된다 이런 안내가 계속됐었습니다만 민가 인근 야산에서 시작됐던 불이 제때 진화되지 못했고 크게 번지게 된 이유 초속 10m가 넘는 바람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조한 날씨에 바람이 불을 키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영동지방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는 오늘 밤부터 조금 잦아들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또 대통령 선거일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는데요. 산불 진화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강수량은 아니라는 소식이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피해 지역의 인근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초등학교가 임시 대피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제공하는 응급 구호 키트가 전달이 됐고요. 이재민 돕기에 나선 기업들의 각종 지원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보살피기 위한 전문 상담사도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이재민들의 마음은 지금 뭐 시름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특히 한국 정부가 늑장 대응을 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화마가 마을을 덮치려고 하는 순간에도 대피하라는 마을 단위의 안내 방송만 있었을 뿐 가장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이 휴대전화 안내 문자 한 통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 사태에서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국가 재난 대책 체계 먹통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번 사고에도 아직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부모님의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어버이날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1년 365일 늘 고마운 부모님이지만 5월 8일 어버이날은 더욱 특별하게 감사를 표하는 날입니다. 그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과 아버지의 날을 따로따로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런데 한국에서는 예, 부모님을 비롯해서 어른, 뭐 노인에게 공경을 표하는 그런 전통적인 미덕을 실천하는 날을 그냥 통칭해서 어버이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뭐 자녀들은 편지나 선물과 함께 카네이션을 준비하고요. 기업이나 지역사회에서는 경로당을 찾거나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나누는 등 경로잔치를 열기도 하는 그런 때가 바로 어버이날 지금 한국의 모습입니다.
네, 어버이날 자녀들이 준비하는 선물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그 어버이날의 상징이기도 했던 감사의 꽃 카네이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해서 준비했던 선물도 요즘은 필요한 것 직접 사실 수 있도록 현금이 담긴 봉투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아.
카네이션 생활은 금방 시들어버려서 그 상징성 외에는 비효율적이다 이런 분위기가 크게 확산되면서 최근에는 카네이션 화분을 선물하거나 향이 나는 카네이션 비누꽃을 선물하거나 카네이션 브로치 이런 것들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면 특수를 누리고 있어야 할 꽃시장이 아주 한산해졌다는 소식이고요.
네.
카네이션 생화 판매량이 너무나 크게 줄어서 1년 중에 가장 카네이션 값이 비싼 때 지금 값이 더 떨어지는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걱정이 큽니다. 존립을 걱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뉴스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